오늘은 사도행전의 사도신경의 세 번째 강해가 되겠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의 신앙 고백은 아버지 하나님 전능자 그리고 천지의 창조주에 대한 고백을 먼저 합니다. 두 번째는 아들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를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세 번째 나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세 번째 고백은 성령님에 대한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본래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시는 사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유한한 이 세상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첫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인의 몸에서 우리와 똑같이 열 달 동안 계시다가 이 땅에 태어나신 우리의 예수님 성육신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위대한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성육신을 가능케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역사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성자 예수님도 많이 하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는 형편입니다. 성령께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사건이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시고 이 땅에 오게 하신 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이 말씀은 참 쉽게 믿기가 어려운 이야기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대해서는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은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지만 십자가의 사건 자체는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 사건을 믿는 것은 그래도 좀 쉽다고 할 수 있겠죠. 주님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보았고 또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확인했고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믿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 500여 되는 제자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가장 큰 증거라면 증인들도 있지만 그 십자가와 부활 앞에 살아간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라 한두 명이라면 그냥 정신 착락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아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다시금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모두가 자신의 생명을 한결같이 바쳤다는 것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불가능한 일이죠. 그것을 기록한 기록들을 1세기 사람들 2000년 전의 사람들이 거짓이었다면 하루아침에 그 기독교는 무너지게 되었을 겁니다. 십자가도 부활도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남자 없이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 동정녀 탄생은 정말 믿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증인도 아무도 없죠. 오직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을 믿는 것은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가장 첫 출발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예수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냥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의 모든 도덕적인 우위자가 되고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도덕자가 되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기적은 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리고 인간 뛰어난 인간을 만들어버린 자유주의의 신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인으로 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출발은 이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이라든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 하나님 아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딱 남아있는 것은 윤리, 도덕, 한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 인간 예수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죠. 기독교의 진정한 신앙이라면 그 첫 출발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성경이 반복적으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생물학적으로 아버지는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진정한 하나님이요 진정한 인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두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는 것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질문하고 답하는 기독교 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보자 예수님은 왜 참 인간이면서 의로운 완벽한 죄가 없는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답은 하나님의 의인은 죄전 인간이 죄의 값을 치르기를 요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시기에 죄전 인간에게 죄의 값을 치르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사람으로서는,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예수로 오셨지만 죄가 없는 완벽한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사실 믿을 수도 없고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누가 본 사건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가 있는가?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게 하신 사건, 성령의 오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의 사도신경의 고백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오늘은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성령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섯 가지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는 인격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이야기할 때 어떤 영향력이나 힘 같은 거, 파워 같은 걸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교제하시는 인격체라는 사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도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the helper, 진정한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영어 성경을 보시면 the helper will not come to you, 그 내가 가지 않으면 helper가 보혜자가 오지 아니하리라. But if I go, 그러나 내가 천국으로 떠나게 되면 I will send it, 그것이 아니라 I will send him to you, 너희들에게 그 보혜사를 보내리라. 그 보혜사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It,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힘, 그 분을 너에게 보내리니. 이때 성령을 두고 보혜사라고 말을 하는데 본래 헬라어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우리말로 변호사,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보호하시는 분, 위로하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기도 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영, 파라클레토스라는 의미입니다. 막연한 힘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격체라는 의미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도 인격체라는 의미죠. 인격체라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성령을 구하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 속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잘 들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매 순간 우리 교제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인격체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하나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좀 더 크시고 그 다음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위격이고 능력이 의미가 동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것을 두고 우리가 삼위일체의 동등성이라고, 이퀄리티라고 표현을 합니다. 삼위일체의 능력과 위엄이 똑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실 그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니케아 신조 역시 우리 기독교 교리를 잘 보여주고, 니케아 신조를 보면 성령을 믿사오니 그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시며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란 말은 그분이 창조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잉태케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영원히 죽었을 때, 주님을 몰랐을 때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주라고 고백해 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시고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시고, 옛날 우리 한국말로는 아버지와 아들에게 방출되시고라고 이렇게 표현이 잘 되어 있는데, 나오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똑같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출처가 어디라고 말합니까?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는 동등한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아다나시우스 신조를 하나 더 보면 역시 우리 중요한 교리를 다루고 있는 신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신격은 모두가 하나입니다. 영광은 동등하고 위엄도 함께 영원하십니다. 이 삼일체 안에서는 어느 한 분도 앞서거나 뒤처지지 않고 어느 한 위격도 다른 위격보다 더 크거나 작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세 위격 모두가 다 함께 영원하고 동등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위치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계셨고 함께 모든 걸 활동하셨고 그 위격과 그리고 영광과 의미가 동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모습은 창조주신 우리의 성령 하나님. 우리는 창조주라고 말하면 먼저 성부 하나님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당연하죠, 그죠? 그러나 실제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에 동참을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 태초에 하나님이 했을 때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를 보면 엘로힘이라고 나옵니다. 태초에 베레시트, 맨 처음에 바라 엘로힘, 창조하시느라 하나님이, 웨샤멘 베하아리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렇게 히브리어가 나옵니다.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를 가만히 분석을 하면 엘이라는 것,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엘샤다이, 엘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엘로힘이라는 것은 임이라는 마지막 전미어는 복수를 나타냅니다. 이때 복수라는 것은 삼일체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영광의 위엄의 복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음 위에 있고 아직까지 모든 게 형성이 되지 않은 거죠. 그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영어 성경을 보면 The Spirit of God, 대문자로 써놨죠, 그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was hovering over the face of the waters, 수면 위를 운행하시느라. 이때 하나님의 영 Spirit of God이 히브리어로 보면 루악 엘로힘이라고 나옵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루아크란 단어는 때로는 바람으로 때로는 성령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느라. 무슨 말일까요? 창조 때,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성령께서 이미 수면 위를 운행하시며 함께 창조에 동참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창조의 가장 핵심이라 말하시는 인간 창조가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때 우리가 누구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신적인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걸 부르기를 거룩한 신적 협의,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협의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가장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만들까? 삼일체 하나님이 협의하시고 마지막 결론은 우리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우리가 상실해 버렸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시금 회복하고 났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이제는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다시금 회복이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완벽한 피조물, 삼일체 하나님의 신적 협의를 통해서 창조된 완벽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창조에 개입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어떨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또 히브리서에 보면 성자 예수님 역시 창조주라는 걸 잘 보여주는데 하나 보도록 할까요? 그가 태초에 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다음에 2절에 그가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렇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이 창조된 것은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똑같이 성령은 성령 하나님도 창조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같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의 모습은 서로 분리되지 아니하고 함께 동역하는 사역, 구약의 창조부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네 번째 모습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경에는 성령님을 바람으로 비유하는 모습이 나오죠. 사람이 거듭나는 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것도 이와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Unless one is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자, 물과 성령으로 나야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고 말하는 이때 물로 거듭나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일반적으로 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물 세례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물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내가 이제는 모든 회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 이제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가 어느 순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가려진 눈을 뜨게 하시고 눈을 뜨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죄인을 깨닫았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지만 그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고백은 다음 일이고 처음 일어난 일이 뭐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하여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죽었던 우리 생명 속에 죽었던 우리 속에 오셔서 생명을 탄생을 시키는 겁니다. 이걸도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 중생을 성령께서 오셔서 먼저 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살려내게 만드시면 주님을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믿게 되고 그때 하나님 아들로 수양 어답신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그게 세례를 받는 일입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내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걸 두고 이제 물세례 의미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물세례 자체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이 그 종표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죠. 자, 이 물세례뿐만 아니라 그 근본적인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우리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듭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이죠. 창조 때 보면 구약의 창조 때, 창세기 천지 창조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 것처럼 인간이 창조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거듭날 때도 성령께서 우리 죽을 몸에 오셔서 눈을 열게 만드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삼일체 역사가 한 사람이 거듭나게 만드는 역사라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 다섯 번째는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기록하셨다라는 그 의미. 성경은 1400년 동안 40명이 넘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긴 세월 동안 그 많은 저자가 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 시대가 다르고 성향이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여러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All scripture is breathed out by God. 하나님께서 breathe란 말이 나오죠. 입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서 하나님의 입의 기운으로, 즉 이때 바람, 기운, 아까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성령의 은혜로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이때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뜻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 그 사람이 비록 인간 저자가 하지만 성령께서 인간 저자에게 역사하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 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셔서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그 성령 역사 중에 우리 역사 가운데 일 역사에 가장 위대하게 한 가지 사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첫 시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서 세상에 오신 우리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첫 단추가 여기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께서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오신 것처럼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이것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을 수 있다면 이거 역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야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성령의 가르치는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어릴 때 10대 때 이미 부모님이 약혼을 시킵니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치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성육신이란 말씀이죠.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 당시의 율법으로 보면 돌에 맞을 일인데 이 상황 속에 그의 남편 될 요셉은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게 이것을 끊고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20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요셉이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어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From the Holy Spirit,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셔서 태어날 아들이니 걱정하지 말라. 천지 창조 때 만물을 창조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할 때 이 땅에 개입하신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났다는 말은 하나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났다는 말을 이해하기란 그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믿기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을 믿어야 동정녀 탄생이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기적에 대한 모든 성경 스토리는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기적을 믿으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기적은 사람에 대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기적이 풀리게 되는 거죠. 오병이어를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그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지 창조요 없는 것에서도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걸 알아야 오병이어가 이해가 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오십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믿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자연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자연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죽은 나사로를 살려냅니까?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고민하면 풀리지 않는 기적입니다. 그 죽은 사람을 살려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없던 생명도 만들어내시는 창조주라는 걸 믿어야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기적을 가지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두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재림이라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천국을 간다는 것 보지 않고 경험한 일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고 확신할 수가 있나요? 예수님을 믿을 때 다 풀리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하나님 성령님을 믿어야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 다 믿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이 왜 그렇게도 중요할 수가 있습니까? 세 가지 정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취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탄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어떤 사인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The virgin shall conceive and bear a son.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Shall call his name Emmanuel.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이미 구약에 약속된 그 말씀에 대한 성취라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가 처녀 몸으로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뭐라 부릅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약속된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바울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하는 고백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약속한 때가 되었을 때, 영어 성경을 보면 굉장히 실감나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When the fullness of time has come. Fullness of time. 시간이 완전히 찼을 때, 그때 어떤 시간을 말하죠? 하나님의 약속한 시간이 찼을 때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God sent forth his son.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born of a woman,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약속된 메시아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 의미는 인간의 한 사람이 죄성 없이, 인간의 죄성 없이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죄성 없이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왜 이렇게 또 중요합니까? 이미 우리가 신조에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징벌하셔야 되는데, 완전한 인간이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그 분은 죄 없는 한 거룩한 의로운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신 예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죄 없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지만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하시고 함께 손을 잡고 계시는 우리의 인격자 되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인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Nothing will be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은 아무것도 없노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가 천지 창조요 사람 창조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신 창조, 동정녀 탄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두고 우리는 한 번 정도 생각해야 될 게 여인의 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상황에 마리아가 어떻게 쓰임을 받았죠?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순종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마리아들 이 일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뭐라 말하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The Holy Spirit will come upon you.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The Son of God이 태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마리아는 참 많은 고민이 되었겠죠. 요셉인들 고민이 안 되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죽음을 각오하고 마리아가 했던 고백입니다. 주의 여종 여운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여인, 그냥 순종이 아닙니다. 죽음을 각오했던 순종이죠. 이 여인의 마리아의 순종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두고두고 배워야 될 순종입니다. 마리아의 순종뿐 아니라 요셉도 참 위대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천사가 말한 그대로 순종해서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데리고 오는 남편,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해서 이름을 그대로 예수라고 부릅니다. 아버지가 지어야 될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 그대로 했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권한을 하나님께 그대로 이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마리아도 요셉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이지만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생명을 건 수치를 무릅쓰고 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태어나게 되신 겁니다. 이 순종은 성경 역사를 보면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인류가 무너지게 된 첫 문제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첫 시작이었습니다. 인류가 세상에 구원의 시작이 된 것은 인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불순종으로 죽었던 인간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요셉과 마리아뿐만 아니라 정말 위대한 순종의 한 사람이 있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시는 것 자체 그보다 더 위대한 순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 위에 순종하고 죽음을 불사했던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도 마리아도 요셉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겁니다. 마리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에게 이제 드는 고민 중에 하나가 우리 가톨릭이 생각하는 마리아, 그리고 때로는 다른 종교에서 생각하는 마리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톨릭 같은 경우는 마리아를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무죄 잉테슬. 마리아는 본래부터 원죄가 없는 아담의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람의 아들, 딸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두 번째는 평생 무죄설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본래부터 죄가 없었고 평생 마리아는 죄 없이 살은 사람, 평생 처녀설, 예수님을 낳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아이가 없는 아들 낳지 않은 평생 처녀로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왜 평생 처녀로 살았다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말하면 아, 그 사람은 예수님의 친동생이 아니고 사촌동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촌동생이 아니고 사촌이면 사촌이라고 오히려 말을 정확하게 했겠죠. 그죠? 마지막으로 마리아 성천설이라는 것도 있어요. 마리아는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했노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마리아를 뭘로 만드는 겁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마리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생명을 바친 순종했던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숭배 대상이 아닌 겁니다. 한국의 가톨릭에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읽었는데 가톨릭 사도신경은 조금 달라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잉태되고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고 이야기하는데, 가톨릭 성경을 보면 전능하신 천주 성부, 이건 똑같이 보죠. 난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믿습니다. 이건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되어가 아니고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마리아의 성을 벌써 확 높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가톨릭에서는 이 고백을 할 때 정중하게 머리를 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께 경배하는 그 의미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아니고, 이 구절을 읽을 때 마리아에게 절을 하는, 머리를 숙이는. 제가 이 구절을 보고 정말 너무너무 아픈 마음으로 사도 신경을 오늘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성령 위대한 역사이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우리의 따라가야 될 좋은 본보이긴 하지만 경배, 숭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성육신의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 행하신 위대한 역사를 보았는데, 오늘 말씀하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천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누가 그를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불타없어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 눈높이로 찾아오신 하나님께 평생 감사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대로 때가 되어서 메시아를 보내신 거죠. 약속은 아까 이사야서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하여금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발꿈치를 물고 너는 그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 이미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후손이란 말은 본래 복수처럼 여겨지는데,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보면 여자의 후손 그가라고 후라고 전미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단수라는 말이죠. 이미 창세기부터 약속된 그 메시아가 때가 되어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그 하나님, 그 시작이 성육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은혜를, 영광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 순종한 마리아, 그리고 순종했던 요셉, 그리고 근본적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순종의 사람, 순종의 거룩한 삶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육신 앞에 우리는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눈높이로 오신 하나님의 지극한 자비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성육신을 믿게 되면 모든 기독교의 기적과 믿겨지기 어려운 일은 다 거기에서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성육신을 믿으면서 성령께서 행하신 그 생명 탄생의 역사를 믿습니다. 나에게도 오셔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매일 삶 가운데 제가 이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 세 번째 성령의 역사, 동정녀 탄생, 그리고 성육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사건 생각할 때마다 평생도록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역시도 순종함으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